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고자 말씀 앞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세기 처음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그 천지를 지으신 것부터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보고 아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에 계셨다. 또 그 모든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을 갖고 지으셨고 그대로 배치하고 그대로 운행시키고 그대로 살리고 계시다. 그 중에 우리 인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처음에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이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과 방법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대로 그 목적대로 살리우신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듣는 것이 내가 오른쪽 갈까요? 왼쪽 갈까요? 그거에 대한 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오른쪽 왼쪽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존재, 너의 삶, 너의 길 모든 것이 나야라고 나로 인해서야 너는 나를 따르면 되고 너는 내 안에 있으면 돼 하는 그것은 우리가 듣고 싶어 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나 궁금한 거를 대답해 주세요라고 하나님한테 질문장을 던집니다.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나 원하는 거를 주세요 주세요 하고 뭔가 독촉하듯이 맡겨놓은 거 달라고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얘기하는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많이 하면은 뭐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은 그걸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이루시옵소서 하고 나를 내어드리는 그 삶 자체가 기도예요. 우리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말씀대로 사는 그 길에서 떠난 모든 아담의 후손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처음에 태초에 창조하신 그 법칙, 그 생명의 길로 살지를 않냐고 다 내 스스로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내 스스로가 내 소욕을 쫓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그러한 길을 그러한 법칙을 갖고 태어나졌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죄의 법이라 그래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뱃속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크리스천이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대로 믿어온 그러한 그 크리스천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요, 자기들이 마귀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그러한 그 사실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어떤 때는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라 태어나기 전부터 뭔가 신령하게 특별하게 선택받아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저희 자녀들 저희 손주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서 그렇다는 얘기지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시지만 그러나 모든 인생이 아담의 후예로서 그 자연인으로서 태어난 모든 인생이 성경은 마귀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헌신해서 신학교를 다니는 어떤 자매가 자기가 마귀 자식이라는 것을 그 접했을 때 굉장히 쇼크를 받고요. 자긴 처음 알았다라고요. 성경에 써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내가 마귀 자식으로 태어났고 내 안에 죄의 법이 있고 내 안에 갖고 태어난 그 육성이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거스려서 내 맘대로 하고 싶어하고 내 길을 가고 싶어하고 내 영광을 구하고 내 유익을 구하면서 내 일을 하기를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내가 마귀 자식으로 죄의 종으로 태어났다는 것과 이렇게 결부시켜서 깨달았을 때 굉장히 그 자매가 쇼크를 받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고상하고 거룩하다라는 말은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죄의 종으로서 마귀 자식으로서의 그 갖고 태어난 육이 오늘 내 안에서 어떠한 말을 하고 있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떠한 기운을 갖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른 척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안 보고 싶어하고 안 듣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없는 거냐? 아니요. 바울도 깨달았어요. 그게 내 안에 있도다.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나는 내 멋대로 하기를 원하더라. 이게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천사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악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걔네들이 제 멋대로 하는 거는 다 해요. 그죠? 자기 중심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그 어떠한 욕구가 만족되면 좋은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면은 좋은 사람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행복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고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누가 가르쳐 주셨가 아니라 아이가 갖고 태어난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 다 그렇게 갖고 태어나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저 그 사회에서 세우는 법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리고 내 양심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의 그 규율을 갖고 법칙을 갖고 나름대로 이것은 나쁜 거고 이건 옳은 거고 이러고 하면서 살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정해놓은 선악이 아니고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 나머지 거기에서 탈락된 것, 거기에서 벗어난 것은 죄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죄를 많이 지면 죽고 죄를 조금 지면은 용서받는 그러한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거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처럼 자꾸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만든 것은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연예인들 요새 참 우상화시키지요. 그래 아이들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들이 그만한 어떤 매력과 그러한 그 카리스마를 갖고서 사람들에게 어필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그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빠져요. 그리고서 그를 세웁니다. 그러나 얼마나 유행이 빠르게 바뀌며 그리고 그거 사람마다 또 다르지요. 우리가 나를 지켜주리라, 나를 그 보호해주리라, 나를 공급하리라, 내게 어떤 필요한 그러한 그 신들을 세우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세우고 내가 자꾸 중독되고 빠지는 어떠한 그 거리들을 우리가 만들어 갑니다. A가 싫어서 B를 좋아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B가 A가 싫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그러한 길이라면 진짜 B는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A를 싫어하는 것을 피하려고 한 것뿐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싫어서 집을 나오고 싶어서 어떤 사람이랑 결혼했다면 그 상대방을 결혼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삶이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삶이 외로워서 찾은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마음과 뜻과 성품과 그리고 우리의 지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예요. 부부도 사랑의 관계고 부모 자식도 사랑의 관계고 친구도 사랑의 관계고 이웃도 사랑의 관계일 때 우리는 모두가 사랑하는 자로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에는 천국이 임한다. 다시 말하면 거기는 사랑하는 세계다라는 얘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사랑하지 못할 때가 하나도 없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우리 죽으면 지옥 가기 싫고 천국 가고 싶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입니다. 천국이 좋다라고 생각은 해요. 지옥은 안 가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옥 가면은 뭐가 고생할 것 같고 나름대로 지옥을 그리는 그림도 있을 것이요. 천국이 이런 것이다 라고 그리는 그림도 사람들이 갖고 있을 것입니다. 지옥은 어둡고요. 천국은 밝고 지옥은 뭔가 아래 같고 천국은 위 같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오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는 우리는 천국을 볼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차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또 천국을 누린다라고도 얘기해요. 그 예수님 계신 곳에서 그 맛볼 수 있는 천국, 거기에는 적이 없고 담이 없고 경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비교가 없고 거기에는 세상은 간 곳 없고 세상은 간 곳 없다는 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가치관, 인간적인 어떠한 잣대, 인간적인 그러한 치우침, 이기적인 것, 모순된 것, 그런 것들이 없어진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질서 속에서의 조화, 그리고 거기에서의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가 돕는 그러한 그 사랑하는 세계, 그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영생입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이에요. 영생을 가진 자가 반드시 누릴 수 있는 세계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얘기해요. 왜?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그래요. 천국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은 거, 하나님을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살리신다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나 어떻게 살까를 절대로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까의 답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리고 살리시는 그 모든 기운이, 힘이, 방법이, 때가 그분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없어요. 꽃의 씨가 땅에 이렇게 심으면은 거기서부터 뿌리 내려서 싹을 내고 자라나갑니다. 그런데 그 꽃은 어떠한 과정에 어떠한 형태에 어떠한 때를 거치든 반드시 그 씨 안에 있는 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것은 꽃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생명체가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시작이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우리는요, 다 그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하는가? 그 죄의 씨를 갖고 죄의 종으로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 거기에서 구원해 주셔야 그것이 구원이지요. 우리의 어떤 잘못한 거, 뭐한 거, 가지가지적인 것을 하나하나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해결시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그 자체에서 우리를 끊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 태어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거듭남으로 시작하지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애씀으로 시작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도록 하나님이 낳아주신 것으로 가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할까,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내가 이해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알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가 운전수를 믿으면요, 우리가 길을 몰라도 그냥 타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는데 저는 게이트에 있을 때마다 많이 생각을 해요. 게이트는 그때그때 시간시간마다 가는 곳곳이 거기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똑같은 게이트 안에 동그랗게 홀에 앉아있다가도 결국은 뭐예요? 그 게이트가 어디로 나가냐에 따라서 내리는 데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죠? 한국 인천에서 비행기를 탔다 그래도 동경을 갈 수가 있고 여기 시애틀을 올 수도 있고 뉴욕을 갈 수도 있고 아프리카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동남아를 갈 수도 있고 어디든지 가는 곳이 그 비행기가 가는 곳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어느 비행기를 타느냐예요. 우리 삶이 지금 사회에서 아래 윗집에 아니 한 집안에 똑같이 있는 것 같아도 내 마음이 내 삶이 어디 게이트로 어떻게 가서 무엇을 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가는 곳의 도착지가 다릅니다. 내가 달라져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타고 있느냐예요. 내가 내 안에 있을 때는 내 맘대로 내가 운전을 해서 내가 갔습니다. 근데 내가 주 안에 있을 땐 주님이 운전하는 곳에 우리는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노래하는 그 복음 열차 노래 가사 본 뭐예요? 티켓도 필요 없죠. 걱정도 필요 없어요. 그냥 타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의 역에서 떠나서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로? 복음 열차 타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그 관계를 갖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를 갖게 됐다. 아버지 되시고 자녀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낳아주셨다. 그럼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기차에 타고만 있으면 돼요. 우리 비행기 타고 있으면 한국에서 여기까지 그냥 10시간이면 와요. 그동안에 자든지 깨든지 섰든지 앉았든지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타고 있으니까 왔지요. 날르지 못하는 우리가 비행기 안에서 앉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면서 와요. 그러면 우리의 지금 나르지 못하니까 나는 절대로 태평양을 못 건너가 아니지요. 내가 아니면은 열심히 수영 연습을 해야 돼. 아니면 날르는 그 기술을 내가 어떻게든가 익혀야 돼. 그거 아니지요. 우리가 비행기를 제대로 타면 되는 거예요. 거긴 돈도 내가 안 내도 누군가가 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 복음 열차,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삶의 그 열차는, 그 비행기는 우리가 값을 치른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오라 하는 그 초청을 받고 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불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짜로 태우는 게 아니에요. 타는 우리가 공짜인 거죠. 타기만 하면은 갑니다. 그런데요, 그 비행기를 타고 있는 동안에, 기차를 타고 있는 동안에 옆 사람이 싫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뭐가 말이 많고 뭐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 여행은 즐거운 여행이 아니라 참 고생하는 거죠. 멀미 나고 뭐가 좁고 힘들고 아프고 시끄럽고 냄새 나고 뭐가 말이 많은 거예요. 저도 이제 1년이면은 몇 번이나 이제 비행기를 타고 여기저기 다닐 때 그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비행기 회사가 달라도 달라지고요. 그 코스가 달라도 달라요. 조그만 비행기, 큰 비행기도 다르고, 그 비행기 회사에 어떤 건 미국 거, 어떤 건 한국 거, 어떤 건 일본 거, 어떤 건 브라질 거 이러면은 그 승무원들도 전혀 달라요. 거기마다 저의 반응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타고 있어서 그 파일럿을 믿고 그 안에 있는 비행기와 그 안에 일하는 모든 사람을 믿고 우리가 거기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고 우리를 지금 살리시는 우리는 주님을 과연 믿고 있는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평안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의 삶을 즐길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내 맘대로 사는 것을 다 포기한 삶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든 그 삶의 그 방법, 그것을 다 버린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이 많이 다른 거 다 하고 있어도 내가 지금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비행기 안에서의 그 특정한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세상은 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서 생활한다면 거기서 뭔가가 모순이 일어나요. 지금 내가 어디 간다는 기대도 없고 거기 안에서의 누림도 없고. 저는 여행할 때 되게 혼자 하는데요. 항상 주님하고 함께 한다는 것을 비행기 안에서 가장 많이 누립니다. 그리고 내가 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고 지금 정말 나를 수 없는 그 상공을 날고 있다는 그것에서 자기의 신앙 점검을 제일 많이 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 속에 막 같이 서 이렇게 도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특수한 다른 입장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배치해서 하나님이 지금 살리고 계시다는 그 사실에서 떠나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존재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은 모두가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내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계시고 내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우리를 외면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뜻을 변개시키지 않습니다.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불렀으면 열매 맺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너희들이 가서 하라. 우리의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 맺기 위한 배치된 것입니다. 그것이요,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때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세요.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원하는 열매는 못 맺어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 즉 성령의 열매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맺을 수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 속에서,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사랑의 열매, 화평하고 평강하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모든 그 열매,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열매를 하나님은 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해야지 하면은 우리는 그것이 내 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내 안에서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씨가 씨대로 나타난다 그랬는데 씨가 씨대로 나타나는 게 씨의 그 뭔가 씨가 나타나는 게 아니지요. 씨에서 뿌리가 생기고 싹이 나서 씨라는 형태가 없어져요. 그러나 씨 안에 있는 그 생명이 그 형태를 없애면서 결국은 열매 맺게 하고 그 열매 속에 씨가 다시 들어가 있는 것이 나옵니다. 아주 굉장히 신비한 일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우리가 절대로 씨로 썩을 씨로 묶여졌지만 우리가 나오는 건 썩지 않는 것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말씀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는 향기가, 말씀 안에 있는 거룩함과 그 온전함이 다 나타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냐? 우리의 삶에 그냥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기사를 행하고 능력을 행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세요. 세상과 합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제가 이제 많은 영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양육하고 할 때 그들은 어떤 사역을 할까, 무엇을 할까를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거를 굉장히 큰 기도 제목을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 그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믿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일을 그치고 성령의 일이 그 안에서 역사되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성령의 그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강해지는 것도 훌륭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요, 우리가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요, 우리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권능이 임한데 그 권능이 임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나타내시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씨가 되고 우리가 열매가 되려고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는 흙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말씀이 심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는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삼켜진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화분 속에 씨를 심어놨을 때 그 나무가 자라면서 꽃피고 열매 맺으면서 나중에 보면 화분에 뿌리만 까딱하지 흙은 어디로 가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흙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흙으로 찾아지지 않지만 그 나무가 꽃피고 열매면은 거기에 그 흙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흙으로 빚어진 인생인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는 곳에 우리도 거기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 천국이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서로 화목한 삶이고 서로 하나 된 삶입니다. 어떻게 하나 됐냐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 된 삶. 그리고 빛 가운데서의 사귐이라 그랬어요. 말씀 가운데서의 사귐이고 생명 가운데서 영생의 사귐입니다. 거기에는 나라와 민족이 없고 남녀노소가 없고 거기에는 너와 내가 없어요. 내가 없으면 너도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라는 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되새기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오늘도 내게 당연하게 나의 가치관이 되어 있고 내 삶의 레일이 되어 있는 세상 말들이 이 말씀보다 더 앞서 있지 않는가, 더 강하지 않는가, 더 많이 작용되지 않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존재와 내 삶의 목적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신다가 우리의 지금 정해진 것인데 받은 은혜인데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우리의 특권인데 과연 우리는 사랑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열매를 지금 맺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의 열매는 다 썩은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열매 맺을 때까지는 노력하겠지만 열매 맺어보세요. 다 정말 헛거다라고. 잘하려 했지만 썩은 것이요. 애써 했지만 썩은 것이요. 솔로몬이 모든 것을 가진 것 같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권세를 갖고 지혜를 갖고 부를 갖고 또 그러한 그 칭송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의 고백은 헛되고 헛되도다예요. 그의 삶은 헛되고 헛된 것으로 결국은 열매 맺는 거잖아요. 왜? 그의 가진 것 같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그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의 부가 많아지고 자기의 지혜 자기 것으로 가면은 어떡해요? 결국은 그가 스스로 높아져 스스로 함정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게 되고 썩은 열매를 맺고 그의 고백이 그렇게 훌륭한 말을 잠언을 많이 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요 마땅히 행할 사람의 본분인 것을 알지만 그가 그렇게 행하지 못했잖아요. 솔로몬이 가진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성령이 친히 행하시는 것이에요. 다윗은 내 죄가 머리카락 숫자보다 많더소이다 그랬습니다. 아침에도 죄가 있고 저녁에도 죄가 있고 그래서 그는 허물을 사함받고 가리움을 받은 자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택하여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방패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버리고 그는 도망가기 바쁜 사람이에요. 맨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방패요 하면서 그는 하나님 속에 숨기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생각하면 제일 비겁하고 제일 힘없는 왕일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승리를 하게 하셨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공격 속에서 살았고 적들의 모든 비난, 옆에 사람들도 자기를 버리고 배신하는 그런 많은 슬픈 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죽음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수도 없이 걸쳤습니다. 그래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그가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시니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나를 언제든지 에워싸고 있으니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뭐예요? 나는 그분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인 걸 잊지 않는 거지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삶이 죄가 없어서가 합한 자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 낮은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서 자꾸 그 하나님의 비추심 속에 그가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살리우심이 그 안에서 그를 다스리고 역사하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고 누리고 자기가 높아졌고 사실 결국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을 가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자녀 된 거 알아요. 그래도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는 나에게 달린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식은 매일 먹는 것이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한 그 말씀은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매일 다른 거를 먹느냐? 우리 매일 뭐 먹어요? 밥 먹지요.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라는 가짓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우리가 요리해서 섭취하는가는 여러모로 될 수 있죠. 근데 하늘에서 오는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과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말은 대적관계예요. 하나는 살리는 거예요. 하나는 독입니다. 애가 좋아한다고 그래서 좋아하는 것만 주면은요. 만약 단 걸 좋아해서 단 것만 주면 그 아이 죽지요. 병들어 죽어요. 치우쳐질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은 치우침도 없고 독이 아니라 살리시는 건데 어떻게 살리시냐? 나의 세상적인 모든 것을 몰아내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다른 것은 죄로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의 빛 가운데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말이 모든 것이 그 말씀의 비추심 속에서는 죄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바울은 있는 대로 열심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율법을 행한 자입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었고 가책받을 일이 없었고 사람들에게 지적받을 일도 없이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살 때는 그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선이 없대 하나도 없다 라고 고백해요. 근데 그게 내 안에 뿐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저주한 그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너 이랬지 저랬지 따지지 않으세요. 너 나 사랑해 라고 물으십니다. 그것은 내가 너 사랑해를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어도 나는 오늘도 너를 또 찾았어. 너 나 사랑하니에요.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큰 소리가 아니라 이제 죽기까지 따르오니 오게도 죽음에도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세상 사람 다 버려도 저는 주님 따라갈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주님의 비추심 속에 가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고 예배자로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고 그것은 우리가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자로서 택함을 받았고 주를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은혜지요. 우리 그 자체가 감격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서 불러주셨다.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해주셨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내 안에 살아계심을 오늘도 말씀해 주신다. 근데 그게 감격이 안 되고 감동이 안 되고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시다가 얼마만한 감동인지 얼마만한 기쁨인지 내 안에 썩은 것이 가득하고 약함이 가득하고 악함이 가득하다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좌절하고 내 안에 선하고 좋은 것 훌륭한 것 많았으면 좋겠는데 비춤 받으니까 내 안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아 하나님도 이런 나를 사랑 안 하실 거야. 하나님도 이런 나를 기가 막혀 하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떠나시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해야 돼요. 우리 집에 왕이 왔다면 높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왔다면 아까 얘기한 연예인 누구 아주 자기가 정말 우상처럼 섬기는 그 사람이 왔다면 흥분 상태겠지요. 굉장히 감격하겠죠. 굉장히 기뻐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얼마만큼 감격하고 얼마만큼 흥분하고 얼마만큼 기뻐하는지 말씀이 내 안에 계신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짐은 우리가 믿어 마땅한 일이에요. 왜? 말씀으로 세계를 지으셨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세계를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살리시는 목적이 사랑하라니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를 그냥 어떤 경우에도 머리 박고 살아왔어요. 사랑이 된다든지 사랑이 뭐래든지 사랑을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냥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를 계속 고백하면서 살아왔어요. 내 감정의 말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두려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내가 왜 여기까지 해야 되는 그런 의문이 들을 때도 있고 별별 생각 감정이 교차될 때도 많아요. 그러나 항상 그 나의 거를 버리고 그냥 말씀 앞에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하옵소서 하고 왔는데 그것이 저에게 행복이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을 갖다 주었고요. 왜? 내가 사랑하는 자를 갖게 됐어요. 왜? 모든 대상을 사랑하는 자로 생각하게 되니까 사랑하는 자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또 사랑하겠습니다 했더니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내가 거꾸로 체험하게 되었다. 내가 주체라면 내가 사랑한 거지요. 그러나 하게 하시는 것을 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제일 그것에 대해서 놀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를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은 정말 내가 받을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히 대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많은 지체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나를 대적하고 나를 없애 여기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만 우리는 큰 존재로 보여질지 모릅니다. 내 마음 몰라주는 사람만 우리는 크게 부각되어 우리를 이렇게 압도시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속상하게 만들지 몰라요.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주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계명이고 오늘 하나님이 열매 맺기 위해서 불렀고 그 열매를 가서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주신 천국은 그 사랑하는 삶,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가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은 떨어져 살아도 입장이 달라도 어떠하더라도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로서의 그 고백을 그리고 그 체험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좋은 집 사고 좋은 회사 가고 또 좋은 이웃 두고 좋은 가족 갖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행복하다. 그래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다 불안합니다. 바람 하나 불 거르면 다 깨져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 되어 하나님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그 세계,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은 어떤 곳에서도 누릴 수 있고 어떤 곳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곳에서도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우리 천국 확장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확장되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우리의 모든 관계, 그것은 열매 맺는 거, 자라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요. 그것은 그치지 않습니다. 영생케 하는 씨앗, 썩지 않는 씨앗이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아도 우리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다 떨어지지만 믿음의 시작이 되신 말씀은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자기 보고 좌절하지 말고 자기 보고 또 우쭐하지도 마세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리를 걷는 것 같아요. 예수님 보면은 무리도 발이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풍랑을 보면 상황을 보면 그냥 빠져버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섰다 하면 쓰러지고 내가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붙들어 주시는 것이요, 하게 하시는 것이요. 이번에 한국에서 어떤 이제 권사님이 오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기도하는 집에 특수한 언어들이 많지요. 우리는 하도 익숙돼서 특수하다라고 생각도 안 해요. 살리우심, 하게 하심, 그분의 그 주체 속에서 그분이 침해하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나타내게 하시는 그 모든 그 피동태 형태의 그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쓰니까 매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듣고 있으니까 뭐예요? 우리에게는 그게 굉장히 익숙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낯선 단어였나 봐요. 그래 막 깔깔 웃어요. 그래도 그게 틀리지 않으니까요 라고 얘기는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하라 하신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라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함에 대해서 이미 밝혀주고 계세요. 아니 십자가의 도는 벌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선포하고 계세요. 너를 부인하라고 하세요. 하라 했을 때 내가 해야지 하는 반응은 육의 반응이에요. 신앙의 반응은 하라 하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하는 나의 말하자면 이렇게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이에요.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신앙이에요.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행하심을 잠잠히 보라 그랬어요.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내게 이르소서,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했을 때 동정녀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 그 열매 맺게 해서 씨로 우리 안에 이미 임해 계신 하나님께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그 시대로 내게 이루소서 고백하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주님 나타나십니다. 근데요, 때가 돼야 되고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분이 하세요. 마리아를 엘리자벳에게 보내서 피해 있게 하십니다. 왜? 그가 이제부터 사는 그 삶은 예수님 낳는 일이 뭐예요? 그거 생각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낳는 일이 그 마리아에게는 제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의 환경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자벳에게 그걸 알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알 수 있는 그 환경 속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지체를 주십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같이 기뻐할 수 있고, 같이 말이 통하는 그러한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은 다 아닙니다. 그러나 한두 사람 반드시 붙여주세요. 우리가 과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를 받고 있느냐, 그 속에 있느냐. 세상 사람 속에서 그 사람들을 붙들고 나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을 거야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사람들이 귀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거룩한 것을 더러운 곳에 주면은 그들이 너를 욕하고 자꾸 너희들이 피해를 입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을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몰라준다,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몰라준다 속상해하지 마세요. 모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알게 하시는 누군가를 붙여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홀로 두시지 않았다. 그분이 나를 고아로 안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지체를 주셨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해주는 사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봐주는 누군가를 주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도 너 자신을 그리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하라고 합니다. 그 지경이 넓어질 때 우리는 뭐예요? 천국이 확장되는 거예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풍성하기 이전에 우리는 참으로 그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지요. 많은 것 맺기 전에 내가 주 안에서 사는 것을 계속하세요. 우리의 열매 맺기 위한 건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열매는 반드시 맺게 되어 있는 것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하심에 대해서 신뢰할 때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열매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실수 없이 오늘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실 때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참 소망을 이룬다. 환난도 인내도 연단도 우리가 다 좋아하는 단어 아니지만 그거 결과 또 소망이래요. 소망은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라는 것에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 증거라 우리는 실상으로 볼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누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오늘도 누릴 수 있는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열매가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맺게 됨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성령이 시작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때까지 이루심을 확신한 그 바울과 그 옆에 지체들의 그 확신이 오늘 우리들 안에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또 우리의 옆에 지체들을 향해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주님입니다. 말씀입니다. 오늘도 현상, 상황을 보지 않고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말씀이 친히 그분의 열심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행하고 계시고 또 이루심에 대해서 바라며 기대하며 그리고 고백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로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됨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들의 지체 안에서도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